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 장악한 이라크 북서부 키르크크주의 하위자를 탈출한 난민 3천여 명이 ISIL의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ISIL 거점 도시 모술 탈환을 위한 연합군의 공세로 궁지에 몰린 ISIL이 이들을 인간 방패로 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일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전날 하위자를 탈출해 다른 도시로 가려던 하위자 주민 3천여 명은 하위자 인근에서 ISIL에 붙잡혔습니다. ISIL은 이들이 성전의 땅을 버리고 불신자의 땅으로 가려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ISIL이 젊은 남성 12명을 살해하고 남은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며 ISIL이 이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키르크크주 부지사는 즉시 구출 작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열도에 대거 접근한 데 대해 오늘 중국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측 접속 수역에서 중국 해경국 선박 6척과 어선 230척을 확인하고 중국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오늘 중국 해경국 선박과 중국 어선이 이 수역에서 항해했고 해경국 선박 3척은 기관포로 추정되는 물체도 장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가네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중국 선박의 이런 항해가 양국 간의 긴장만을 고조시킨다며 즉시 접속 수역에서 나갈 것을 중국 대사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에도 중국 해경선 2척과 어선 6척이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청융화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국 선박의 이런 항해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공식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저녁 8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난 경기장에서 수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브라질의 탄생과 열대우림, 아프리카 노예들이 브라질 땅을 밟는 장면 등 브라질을 대표하는 장면들이 다양하게 연출됐습니다. 이어진 각국 선수 입장에서 한국 선수단은 52번째로 입장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역도 대표 최전위를 기수로 156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이날 개회선언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5월부터 탄핵 심판을 받음에 따라 미셰오 테렘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맡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에는 전 세계 206개 나라에서 모인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북한은 육상과 수영, 탁구, 레슬링, 양궁, 체조, 역도, 유도, 사격 등 총 9개 종목에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31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일본은 오늘 히로시마 원폭투와 71주년을 맞아 희생자 위령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히로시마 평화공원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피폭자, 히로시마 시민, 세계 91개 나라 대표단 등 약 5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71년 전 원폭이 투하된 시각인 오전 8시 15분 벨소리에 맞춰 1분간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인 지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당시 원폭 투하로 약 14만 명이 사망했으며 사흘 뒤 2차로 투하된 나가사키에서도 7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스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지난 5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했듯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히로시마를 방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스이 시장은 히로시마 방문을 통해 원자폭탄의 현실을 직접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남미 대륙에 있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일이 6일입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열린 이후에 120년이 지나면서 선수들의 진기록만큼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승마 경기에 출전한 말이 진정제를 투약받아서 쫓겨난 일도 있었고요. 그보다 100년 앞선 1908년에는 로마의 화산이 폭발해서 올림픽 개최권이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넘어간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올림픽은 브라질 나라 사정도 좋지 않고 지카 바이러스 악재에 참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을까 우려도 했었죠. 어쨌거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수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파이팅!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에서 벌어진 한반도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어떤 운동 경기든 응원하는 관중이 없다면 운동선수들이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관중이 부르는 응원가 선수들에게 큰 힘을 주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노래를 가수들이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가수 샤키라가 발표한 곡 Try Everything 골라봤는데요.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새가 날 때는 떨어지는 시련을 극복하기에 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도전하는 거야 라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올림픽 선수들에게 응원을 하기에 충분한 노래인 것 같네요. 들어보시죠. 샤키라입니다. Try Everything. I won't give up. No, I won't give in till I reach the end. 한 주 동안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소식을 화제 단어로 찾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해시태그가 뭔지부터 잠깐 알아볼까요? 해시태그는 해시라는 말과 태그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손전화 숫자판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잘린 사다리 모양의 특수 문자 해시라는 기호에 특정 단어나 짧은 문장을 붙여서 단어에 해당하는 소식을 한 번에 묶어 찾는 기능을 합니다. 해시태그 북한. 자, 해시태그 북한은 두 가지 행위를 뜻하는데요. 첫 번째, 이 페이스북, 다시 말해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사용자가 SNS에 올라와 있는 모든 북한 관련 내용을 볼 목적으로 특수문자 해시에 북한이라고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SNS에 올라가 있는 북한 관련 뉴스, 동영상, 또 개인의 의견까지 모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SNS 사용자가 저희 VOA 한국어 방송 북한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이 해시, 사다리 특수 문자를 자판으로 치고 북한이란 단어도 함께 치는 행위를 해시태그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수많은 SNS 사용자들이 북한 관련 소식을 찾을 때 VOA 기사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주 미국 내 화제를 해시태그로 알아볼까요? 포켓몬 고. 포켓몬 고는 전자게임의 이름입니다. 포켓몬 고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기기, 주로 스마트폰, 똑똑한 손전화로 합니다. 포켓몬 고라는 말은 일본 만화에 등장했다가 게임으로 발전한 일본 닌텐도 회사의 대표 상품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포켓몬이라는 만화는 손에 쥘 수 있는 동그란 공 속에 들어갈 만큼 작고 귀엽게 생긴 괴물을 만화 속 주인공들이 잡으러 다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작은 만화 속 괴물들을 잡으러 나가라는 의미로 고를 붙여서 포켓몬 고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게임 방식은 만화 속에 나왔던 장난감 괴물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화기로 찾아다니며 잡는 식인데요. 전화기 화면에는 걷고 있는 길이나 전방의 풍경이 보이는데요. 실제 화면 속에 만화 괴물이 등장하는데 그걸 전화기 화면에서 보이는 공을 눌러서 괴물을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포켓몬 고가 사유지 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 동북부 뉴저지주에 사는 미국인이 자신의 집 뒷마당에 포켓몬이 출현하는 장소가 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쿵쿵쿵, 다섯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괴물을 잡으러 왔다면서 문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소송은 처음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용자의 정보가 새어가서 어린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뉴욕주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지난 1일 가석방된 성범죄자 3,000명에게 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단어로 화제 소식을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 수첩 시간인데요.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시간 발에 땀나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정리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골라서 취재한 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VOA 한국어 방송의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주요 기사입니다. 북한이 3일 황해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규탄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확인됐다고 밝혔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는 한반도 시간으로 지난 3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미국 대사도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그리고 위협적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또 다른 의지라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just want to flag the rhetoric that accompanied the July 19th launch, which was extremely alarming even by
지난주 VOA 한국어 방송의 북한 관련 소식에서 사회 재난 인권 분야 소식 지난 1일 기사인데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함경북도 길주읍 주민들은 핵실험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저수지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4월부터 6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6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일 발표한 WFP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이는 2011년 이후 2분기 평균 식량 배급량 가운데 가장 낮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반도 주요 소식 정리해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골라서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뒷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취재 기자 수첩. 오늘 조은정 기자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은정 기자가 2주 동안 이 일본인 아버지와 딸 네. 이 북한을 연구한 한반도를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셨죠.
예, 이 아버지와 딸이 북한 또 한반도 연구자들이신데요. 예. 내공이 보통이 아니어서 이게 아버지랑 딸이란 이유만으로 한 게 아니고 그 한 분 한 분마다 연구한 그런 결과들이 정말 대단해서 충분히 그 기사거리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 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참 많았어요.
네네.
일단은 이 아버지인 북한 전문 연구가 미야츠카 도시오 씨.
네네.
북한의 자파와 쓰레기를 모으셨다고.
네네네.
이 내용도 굉장히 재밌지만. 네. 도시오 씨의 딸 네. 수미코 박사가 연구한 내용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고 참 많은 정보가 되는
네네.
기사인데요.
네.
자 일단 아버지 얘기부터 해보죠.
네.
네. 1991년부터 자포화 쓰레기를 수집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쓰레기가 아닌 건 자포하고 쓰레기는 완전 쓰레기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쓰레기 통을 뒤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라는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버린 것들을 준 경우에는 쓰레기라고 하고 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구해와라 하고 이렇게 주문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다 자파의 범주에 들어가겠죠. 이 쓰레기가.
네네.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북한 물건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5천 점 정도 된다고 하시고요. 방 하나를 꽉 채울 수 있는 정도라고. 아, 집은 아니고 연구소에 박사님께서 예 가지고 계셨는데 예, 뭐 몇천 불 미화로 몇천 달러 하는 그런 비싼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방 하나를 채우려면 많은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주운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물건이 직접 돈 주고 사신 물건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 직접 방문하신 거는 그 1991년 한 번만 방문을 하셨고 또 그때 쓰레기 같은 거를 수집해 오신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북한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50차례 정도 북중 국경지대를 가셔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북한 물품들을 수집해 오셨기 때문에 대부분 돈을 주고 이제 수집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조금 전에 뭐 비싼 물건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어떤 물건인가요?
전화번호부가 있는데요. 북한의 전화번호부, 북한은 인명이랑 뭐 이런 연락처 같은 거 처음에 1991년도에 들어가셨을 때 그걸 너무 가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구해볼까 했더니 오히려 거기 북한 당국자들이 너무 수상하다. 한국말을 하는 일본 학자가 또 이런 인적사항이 들어있는 전화번호부까지 입수하려는 게 너무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런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경계 대상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수집을 못 하셨는데 나오신 다음에 일본에 돌아가셔서 결국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전화번호부를 입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미화 2,000달러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고 네네. 그 물건을 사셨다는 건데 전화번호부 말고도 조은정 기자 기사에 실은 그 사진, 네. 그게 식량 배급포였던가요?
예,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그 식량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배급표였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칸이 비어 있고 이런
못
식으로
못 받았다는 얘기 있네요.
그게 딱 보이는 거죠, 눈으로. 예.
식량 배급표 그리고 또 사진에 그 단파 라디오 아주 오래된 골동품한테 생긴 먼지가 묻은 네네. 단파 라디오도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네네.
식량 배급표, 단파 라디오, 전화번호부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물건이기 때문에 네. 연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 하신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쓰레기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물건은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최근에 들어서 장마당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북한 물건이나 쓰레기를 보면은 또 다른 양상을 또 네. 관찰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여쭤본 게 이제 김정은 시대의 뭐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어떤 게 있는가 여쭤봤는데 그 배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정은 시대 들어서 김일성, 김정일 같이 들어간 이 두 명이 같이 들어간 초상화가 처음으로 제작이 됐대요.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김정은 초상화는 아직 없다는 점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잠깐 이제 언급을 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다.
네네.
그 5천 개 수집품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오 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그 특히 일상생활 용품들, 뭐 비누, 칫솔, 치약, 뭐 속옷, 양말 이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실생활에 쓰는 그런 물품들의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무리 묻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품도 안 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보았던 그런 품질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경제난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물건을 쓰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그렇지만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북한의
그렇죠.
그런 뭐 어떤 제조업이랄까요?
네네.
그런 현실도 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특별히 좀 아끼는 물건이 있을까 싶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식량 배급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본인 연구에도 큰 기여를 했던 그런 물품이라서 애착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자, 이분의 25년 동안에 이런 활동을 쭉 지켜본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네. 수미코 박사.
그렇죠.
예. 이분, 이 수미코 박사는 이분하고 인터뷰하시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가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 제가 그 미야체카 박사님 연락처를 뭐 일본에 계신 분이니까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막무가내로 일본 기자들 또 뭐 일본 학자들께 연락처를 여쭤봤어요. 미야체카 박사님, 교수님 그 연락처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따님인 수미코 박사님의 연락처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따님께서 중간에 계속 이렇게 연락 연결고리가 돼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짜 인터뷰 일시도 정하고 뭐 질문지도 미리 보내드리고 이랬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수미코 박사님께서 아 저도 북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박사 논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한번 정말 궁금하니까 보내주세요 했더니 너무 정말 좋은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런 분야를 처음으로 연구하신, 정말 10년에 걸쳐서 연구하신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감사하다 그래서 저한테 이 내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BOA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렇게 이제 감사를 표시하게 된 이유가 일본에 있는 탈북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일본에 지금 탈북자들이 한 200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추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고 있어요. 네. 아마 조총련도 있고 또 북한 당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북한 당국과 앞으로도 계속 납북자 송환 그런 외교 노력도 지속해야 돼서 그런 것 같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일본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그런 우리 정책이 있습니다라고 한 번도 밝힌 적은 없고, 하지만 이 탈북자들이 일본에 들어갈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이 구호단체들, 민간단체들의 말이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은 내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 탈북자들 35명을 거의 5년 동안 면접을 했는데, 심층 면접이라고 했는데, 면접 목적이 일본에서의 이 탈북자들의 생활상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하셨던 건가요?
네, 일본에서 이들이 정착을 잘 하고 있는지 뭐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한 거예요.
일본 내 탈북자들 상황이 한국, 물론 한국이야 북한과 한민족이기 때문에 네. 북한 탈북자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하고는 또 비교할 수가 없을 텐데요. 네네. 일본인들에게 냉대를 받고 일본에서 살기 어려운 걸 알면서도 네. 이 탈북자분들이 일본에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고가 있기 때문인가요, 그냥?
네, 그 일본에 들어온 탈북자들 자체가 원래 일본에 살다가 북한에 돌아가신, 북한으로 귀향하신 분들과 그 후손들이 다시 북한을 탈출해서 일본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역사적으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귀국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적십자의 그 지원을 받아서 일본에 살고 있었던 한인들, 조선인들이 그 6.25 전쟁 끝나고 1959년에서 1984년까지 200차례에 걸쳐서 만경보호 같은 이런 배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북한으로 건너간 제일 조선인이 9만 3천 명에 달합니다. 네. 또 그 후손은 30만 명까지 되는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이 30만 명 정도가 북한에 살 때 극심한 차별을 받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으로 난 가고 싶다. 북한에서 너무 차별을 받아서 한국도 가기 싫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역사적인... 일본 가서도 또 차별과 냉대를 받고 있다는 게 또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참, 한국도 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많지만 정부의 보조가 사실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데 네. 일본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네. 일본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기사에 쓰셨던데요. 네네.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요. 네네. 네.
조은정 기자가 취재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점이 있다면.
네, 뭐 어디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일본 내 탈북자들께서 적응을 잘 하고 계십니까? 뭐 열심히 사는 분이 많으세요? 실망하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성공해서 식당도 개업하고 간호사 자격증 따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런 사회보장의 공산주의 사회에 살다가 사회보장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보조만 받으려고 하다가 북한에서 같이 나오신 아내분이랑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탈북자들 네. 사시는 그, 네. 그런 생활상이.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한국을 가든 탈북자들 분께서 정착을 하실 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취재기자 수첩 한번 열어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 물품을 보고 쓰레기를 보고 북한의 일면을 연구하신 미야츠카 도시오 박사님, 그리고 또 일본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낸 수미코 박사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좀 더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최근 워싱턴에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한반도 통일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인근 알렉산드리아 올드타운의 한 주택가. 고기 굽는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풍깁니다. 손님들 대접에 분주한 이 집의 주인은 민간단체인 한미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 부짐하게 차려진 저녁상에 둘러앉아 흥겨운 시간을 갖는 학생들의 노랫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굉장히 소프트하게 젠틀하게 you demand it. I want to know. You tell me. 그걸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무엇이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수학 문제 풀다가도 갖고 나가서 모르면 물어볼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기
마지막 강의를 앞둔 학생들은 나 대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국에서 온 12명의 탈북 학생들이 지난 7월 2일부터 23일까지 한미나눔운동과 한국통일부산하 남북하나재단이 마련한 제5차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한미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선 세계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계 최강국이자 민주주의 시장국가인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게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자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이 몇 개가 있는가 너희가 알고 이런 얘기를 해라. 탈북 학생들 젊은이들이 통일을 준비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을 우리가 키우자. 이제 탈북 젊은이들을 키우자라는 의도를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통일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이 세계 속에 도대체 우리 한국하고 북한이나 한반도라는 건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게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세계 경제 체제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큰 마이크로 픽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마이크로 이슈를 알아야 이것이 서로 상관.
나 대표는 이런 취지에 맞는 다양한 강연과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왔는데요. 학생들은 나 대표의 인솔 아래 국제통화기금 IMF,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또 세계은행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우드로 윌슨 센터와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사이스 등 연구단체들을 방문해 다양한 주제의 강의도 들었습니다. VOA 본사 등 언론사와 조지타운 대학, 뉴욕의 페이스북 지사 등 교육기관과 기업 등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하나같이 이번 훈련이 매우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강도 출신 탈북자 손집중 씨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싶었다면서 3주 훈련 과정을 통해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뭘 할 때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시작을 언제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함께 그냥 모여있는 자리에서 함께 지금 함께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부산 고신대학교 재학생인 김은심 씨는 한국에서 통일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려면 내가 통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정책, 정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내가 알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통일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통일이 됐다면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동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언어가 하나의 정치적인 게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을 어떻게 세워놓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한결같이 통일에 대해 막연했던 생각이 변화된 점을 이번 훈련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대학 중어중문학과 재학생 최윤 씨입니다.
이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 우리 때 우리 전 세대들부터 계속 통일을 원하고 하려고 준비해왔지만 지금까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 세대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통일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게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도 3주간 일정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다양했습니다. 최윤 씨는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워싱턴 소재의 연구소들에 관해 설명 들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책들이 있잖아요. 정책들에 대한 그런 솔직한 것, 현실에 대한 것,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고 예, 그것을 들으면서 역할이 우리한테 달려 있구나,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하고 생각하였고
최 씨는 또 뉴욕의 페이스북 지사에 방문한 것도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나 이 미국이 자유로움, 네,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게가 그 회사에 너무 네, 잘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모든 직원들이 진짜 여유롭게 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쉬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앉아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감에서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일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5년째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한 지도자 훈련 과정을 이끌고 있는 나승희 대표의 열정이 인상적이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동구권 나라들 그리고 러시아, 그 어떤 그 루마니아 이쪽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 동구권 공산주의 나라들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이 그런 시선으로 한반도를 바라봤을 때 아, 준비된 통일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와서 강의를 많이 듣고 보면 큰 툴에서는 국가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툴을 그리고 대표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자체도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준비된 통일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저 스스로도 책임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책임성을 가지려면 많이 배워야지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겠구나 이런 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의 만남도 인상적인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지도자 훈련은 탈북 학생만이 아닌 남한 학생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선 남북한의 젊은 세대가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회사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두 명의 남한 대학생들 역시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닌 체계적인 지식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이주영 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 이제 통일이 꼭 돼야 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제 말로 제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쫙 해서
같은 학교 학생인 최서연 씨는 매일 밤 북한 학생들과 토론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토론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의 뭐 약간 이런 닫힌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더 개방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근본적인 문제이며 그럼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사실 그냥 삶 속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또 그냥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울컥울컥한 적도 많았고
최서연 씨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들한테.
또 북한에 있는 또래 청년에 대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미 나눔운동과 남북하나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한 워싱턴 지도자 훈련. 학생들은 3주 동안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무엇보다 통일의 주체는 다름 아닌 자신들이라는 것을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워싱턴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5주간 강연을 듣고 온 학생들은 이곳 워싱턴에서 2단계 훈련 일정을 마쳤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이 학생들은 올해 말까지 1대1 멘토링, 인턴십 등 4단계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가볼까요? 지금 나오는 노래가요. 희망과 서로 돌봄을 주제로 한 노래인데요. 서로 일으키고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남성 가수 저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엮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재밌게 들어보시죠.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언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5세기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게 된 배경은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군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상거래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오면서 외국에서 신기한 물건들을 잔뜩 가져왔던데.
생전 처음 보는 양념에 비단에 신기한 철제 물건도 있던데요.
전쟁 끝나고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합디다.
15세기에 이르러 국가 힘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유럽 국가들 중 처음으로 신대륙 발견에 앞장선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국왕 존 1세의 아들인 헨리 왕자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가는 탐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포르투갈은 불과 50년 만에 양념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아프리카와 페르시아만, 인도, 중국의 무역기지 건설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포르투갈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앞선 기술 때문입니다. 대해 구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폭풍과 바람을 뚫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성능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컴퍼스 같은 발명품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육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새 항로를 찾겠다는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얻은 거죠. 하지만 동아시아 상인들이 호시탐탐 우리 배를 노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포르투갈의 배들은 현대적인 대포를 설치해서 무장을 하고 다른 나라 상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포르투갈이 무역을 독점하는 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디난드 국왕은 이탈리아 항해사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했죠.
1492년 8월 3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중반 유럽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학자들의 오랜 주장대로 지구를 바다 위에 떠있는 원판이라고 생각했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구는 결코 평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믿고 항해를 계속할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신념으로 항해에 나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미나호, 핀타호, 산타 마리아호 이 세 척의 배에 호기심과 모험을 가득 싣고 대서양 바다로 향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나선 콜럼버스는 대서양 서쪽으로만 계속 가면 짧은 거리로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는 또 다른 거대한 대륙이 있고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지구의 나머지 반쪽이 존재할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콜럼버스는 그저 서쪽으로만 뱃머리를 향했습니다.
오랜 항해가 계속되면서 선원들은 지쳐갔고 콜럼버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갔습니다. 콜럼버스는 145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나 14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직물과 포도주 매매를 하면서 배를 탔는데요. 평생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콜럼버스에게도 신세계를 찾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길은 멀고 험하기만 했습니다. New world is a disaster. 하지만 아시아를 찾아가겠다는 꿈은 결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1492년 10월 12일 새벽 스페인 펠로스 항구를 떠난 지 10주 만에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와 선원들은 가슴이 터질 듯 기뻐했습니다. 유럽에서 대서양 넘어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땅. 우주 공간에 지구가 생성되던 수십억 년 전부터 지구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던 땅이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탐험을 후원해준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위대한 스페인 국왕의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깃발을 꽂은 이곳은 구세주의 섬이라는 뜻으로 찬살바도르라고 부르겠습니다.
찬살바도르는 바마 제도 중동부에 있는 섬인데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원주민들은요, 이곳을 과나하니 섬이라고 불렀는데 콜럼버스가 구세주의 섬이라는 뜻으로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산살바도르 섬과 주변 섬들에 대한 탐험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힘들겠지만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는 의지를 끝까지 불태워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탐험한 큰 섬은 히스파니올라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산살바도르와 히스파니올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탐험이 계속될 테니까 모두 끝까지 힘을 냅시다.
히스파니올라는 지금의 하이티 섬과 쿠바 일부 지역인데요. 콜럼버스는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이 땅의 주인들이 왜 지금까지도 인디언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콜럼버스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 이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사람은 콜럼버스였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요. 여러 지역을 탐험하던 콜럼버스는 이곳을 인디스, 즉 인도로 불리는 동아시아의 일부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부요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드라마로 듣는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오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 이야기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그런 신성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함께 환희를 느끼고 하나가 되는 그런 감동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북한 선수들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실 텐데요. 각국 선수들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끝곡 드리겠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열렸던 1988년 올림픽 주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한국 국적의 가수단 코리아나가 불렀던 노래 손에 손잡고 Hands in Hand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늘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청일전쟁 이래 군사도시로 발전했던 히로시마는 미군 폭격기 B-29가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단 몇 분 만에 초토화되고 맙니다. 이 폭탄의 투하로 당시 히로시마 인구 34만 3천여 명 가운데 7만여 명이 즉사했고 13만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원자폭탄은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The world will note that the first atomic bomb was dropped on Hiroshima. A military base. We have used it in order to shorten the agony of war.
그리고 4일 뒤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미국은 단 두 발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의 항복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당깁니다. 1902년 8월 6일 오늘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등을 쓴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인 김소월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태어납니다. 김소월은 아버지가 철도 건설 중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병을 앓자 조부 밑에서 성장합니다. 이후 소월은 오산학교에 들어가고 당시 스승 김억의 지도를 받아 1920년 동인지 창조를 통해 문단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시 먼 후일을 발표하며 문단의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이후 김소월은 소학교 교사를 거쳐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했으나 운영에 실패하고 심한 염세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1934년 12월 24일 김소월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불과 5, 6년 남짓한 짧은 문단 생활이었지만 김소월은 154편의 시와 시론 등을 발표했습니다. 김소월은 한국 현대시사의 한 표준이며 역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